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뤄서 논란을 일으킨 미국 영화 인터뷰 제작사가 최근 해킹을 당했다고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코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지난 24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꺼지기 전에 해커들은 빨간 해골과 함께 해킹의 주체가 평화의 수호자라는 글을 남겼으며 소니 서버에서 훔친 기밀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소니 측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일어난 점에 주목하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해커의 소행인지 북한이 배후 조종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터뷰 기회를 잡은 미국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미국 CIA의 김정은 암살 지령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로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난 2011년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29일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대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최소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29일 재판이 끝난 직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 법정 밖에서는 복수와 정의를 요구하는 함성이 들렸습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앞서 공적 자금 횡령으로 3년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당분간 감옥 내 병원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2011년 시민혁명 당시 유혈 진압 혐의로 다음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월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3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테러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이달 초 ISIL의 충성을 맹세한 이집트 무장반군 안사르 베이트 알 마크디스를 비롯해서 ISIL에 연계된 무장단체들도 모두 테러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안사르 베이트 알 마크디스는 지난해 이집트군이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후 시나이 반도의 근거지를 두고 이집트 보안군을 종종 공격해왔습니다.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시 경찰청장이 최근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한 무장단체 탈레반의 공격이 잇따라 발생한 데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무함마드 자이르 경찰청장은 카불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으로 남아공화국 남성 1명과 자녀 2명, 아프간 남성 1명이 살해됐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온 직후 물러났습니다. 아프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29일 기자들에게 무장반군 3명이 29일 의회 주변 외국인 숙소를 습격해서 몇 시간 동안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반군 2명은 사살됐으며 나머지 1명은 몸에 두른 폭발물을 터뜨려서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리스 정교회의 바르톨로뮤 1세 대주교가 중동국가,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종교계 지도자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영내 지도자들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바르톨로뮤 1세 대주교는 또 영내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을 총으로 쏴서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킨 대런 윌슨 경관이 사임했습니다. 윌슨 경관의 변호사는 29일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윌슨 경관은 18살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8월 이후 현재까지 휴직 상태였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 신문이 게재한 윌슨 경관의 사직서에는 더 이상 재직할 경우 다른 경관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임 이유가 담겼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10년 만에 북한인권법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전 김영권입니다.
미제 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이며 살인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적에 대한 달끈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망쳐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앞서 들으셨듯이 식인종, 살인마라고 거칠게 비난까지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미국을 비난했는지 우선 함께 알아볼까요?
예, 이 보도 자체는 지난 25일 날 북한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 그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제로 언제 그 현지 지도를 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요.
예.
현지 지도 장소는 황해도에 있는 신천 박물관입니다. 이 신천 박물관이라는 것이 6.25 한국전쟁 중에 북한은 미군이 양민을 대학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북한으로서는 아주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하여튼 교육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미 교육이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맞습니다. 네. 그 신천 박물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했다는 네. 그런 발언인데요.
네네.
사실 미국을 겨냥해서 북한이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그 비난을 가하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네. 신천 박물관에 가서 미국을 말씀하신 대로 식인종, 살인마라는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네. 아주 그냥 극악하게 그 비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인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들인데 어떤 북한 특유의 이런 어떤 거친 표현들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미국을 비난하는 데에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지적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 기자?
그렇습니다. 그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그 대북인권결의안, 그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처벌해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라 이런 내용이 주 결의안인데요. 이 결의안을 그 제3위원회가 채택하자 북한이 그 크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행동을 대응을 했습니다.
예.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신천이죠. 그 미국이 반미 선전전으로 쓰고 있는 신천을 직접 방문해서 미국을 맹비난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0만 군중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위협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그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북한의 뭐 대응이 상당히 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인권 결의안 그 자체를 보면은 그 초점이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상을 개선하라 이런 쪽에 있는 것이지
예.
북한 김정은 저 제1위원장을 처벌해라 뭐 이런 쪽에 전혀 그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북한이 그 이거에 대해서
네네.
이런 그 군중대회 또 신천 박물관 이런 미국 비난 이런 쪽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앞서 신천 박물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 정부는 미군이 신천에서 양민 수만 명을 학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북한의 웬만한 주민들이라면 뭐 수학여행 가듯이 한 번쯤은 이 신천 박물관에 가서 반미 교육을 받고 그래서 웬만한 탈북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한두 번은 가본 그런 기억을 얘기를 하는데 인민들에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교육을 북한 정부가 하고 있는 배경도 궁금합니다만 우선 미군이 양민 수만 명을 학살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신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일단 그 명칭이 서로 엇갈립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신천 사건 또는 신천 학살이라고 하는데요.
네.
양민이 상당수가 사망한 것은 맞습니다. 1950년이죠. 전쟁이 6.25 전쟁이 벌어지고 그해 10월 달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네.
신천 사건, 신천 학살이라고 하는 반면에 외부에서는 북한은 신천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그때 당시에 그 황해도 신천군에 일반 민간인들이 3만 5천여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살고 있었던 일반 민간인의 4분의 1 정도가
예.
그때 당시에 어떤 살육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그 원인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엇갈린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렇게 미군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반미 교육의 어떤 산 현장으로 그렇게
네.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 한국이나 서방에서는 미군의 개입에 대해서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기록 보존소, 정부 기록 보존소에 있는 그런 문건에서도 당시에 미군은 제3자적 위치에서 현장에서 살육이 벌어졌다라는 내용만을 보고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군이 당시에 신천에서 북한 측의 입장은 그 신천을 미군이 52일간 점령을 했고 이 기간 중에
네.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군의 기록에는 미군은 잠깐 그 지역을 스쳐 지나갈 뿐 주둔을
네.
하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유력하게 한국에서 전문가들이나 증인들이 하는 얘기는 이 사건은 말하자면 반공 청년, 우익 청년들과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에 그 벌어진 좌우 간의 충돌이다라는
예.
것이 유력한 그런
네.
논거로 그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뭐 그 대부분 뭐 말씀을 이미 하셨고요. 한 가지 이제 이게 6.25 때 벌어진 사건인데요. 그 정황 증거도 하나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네. 미국 국립 문서 보존소가 그 워싱턴에 굉장히 큰 게 있는데요.
네.
당시 미군은 그 1950년 10월 13일 날 황해도에서 좌우로 나눠진 주민들이 비참한 살육전을 벌였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한 문서가 남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정황 증거인데요. 당시 그 6.25 때 그 기록을 보면요. 미군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10월 1일 날 38선을 돌파합니다.
네, 네.
그리고 평양에 입성하는 게 19일입니다. 10월
네.
19일. 그러니까
네.
2주 조금 지난 기간 사이에 서울에서 이제 평양까지 입성한 건데요. 이때 52일간이나 그러니까 황해도 신천에 있었다는 거는 당시 굉장히 급히 그 진군을 그 북진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 신천에 52일간 미군이 있으면서 사륙을 했다 이런 것은
네.
그 당시 그 정황 증거나 이런 기록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유엔이나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허리를 치면서 그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그 목표가 평양이었다고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미군 부대들이 평양을 우선 사수하는데 그런 경쟁이 붙으면서 신천 신천을 들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신천 출신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실향민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신천을 스쳐서 지나가서 평양으로 진군해 나갔다. 그래서 미군들이 뭐 신천에 머물 시간은 거의 없었고 나중에 학살이 이제 일어난 뒤에 미군 조사단이 와서 조사를 했었던 적은 있다. 이렇게들 실향민들이 증언을 하더군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북한 정부의 이런 그 주장이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북한 정부의 어떤 통치 기조, 그러니까 증오와 충성을 강조해서 수령께 충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공포 정치로 다스리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시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건대 그 남북한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토지 지주, 소작 이런 문제들로서하고 좌우 간의 대립이 됐었기 때문에요.
예.
그 역시 그 한국민 한 민족 나의 어떤 그 동족산장 갈등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많고요.
예.
다만 이것을 왜 미군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역시 이것은 그 6.25 이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 미국에 대해서 그 반미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을 향해서 이 초점을 돌린 게 아닌가 그런 예. 그 관측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죠. 황석영 씨가 쓴 그 손님이라는 소설도 이 신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건 역시 그 좌우 충돌로 빚어진 그런 사건. 그래서 처음에 그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신천을 잡았을 때는 무참하게 그 지주 세력이랄까요? 그다음에 또 종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을 했고 산속으로 피해 있던 그런 기독교나 이런 청년들, 우파 청년들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온 우파 청년들이 다시 보복하는 차원에서 무참히 이렇게 수십 명을 땅속에 묻고 뭐 휘발유를 뿌린다든가 그래서 학살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북한 정부의 이런 반미 교육이지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 국방위원회도 지난 23일이었죠. 성명을 통해서 인권공세에 맞서서 초강경 대응전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윤 기자 역시 초점은 미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북한의 그 유엔에서 그 제3위원회에서
예.
북한 인권 결의안이 그 이제 채택된 이후에 모든 초점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은 사실 유럽 연합과 일본이 주도한 것입니다. 북한도
예.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각종 매체들의 그 논평이나 선전 내용을 보면 미국이 배후에서 주도를 하고 나머지는 추동하는 세력이다.
네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의 화살도 미국에 맞춰져 있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성명이라든지 군중대회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결국은 미국을 향해서 핵타격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미국이 그 겨냥을 네. 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주장이 사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그 유엔 제3총회에서 그 표결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때 찬성 111개국, 반대 19개국, 기권 55개국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측 주장을 보면은 이제 예. 미국이 그런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작은 나라들의 압박을 해서 그랬다 뭐 이런 주장도 없잖아 나오고 있는데
네. 북한식으로 네. 얘기하면 배후에서 조종을 했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보면은 그 기권한 나라나 또는 그 찬성한 나라를 보면요. 여기에 네. 보면은 과거 북한 편을 들었던 비동맹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 이런 것을 배후 조종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숫자 그 찬성이 119, 반대 19, 기권 55 이것은 국제사회가 벌써 이 대다수가
네.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건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하나의 공감대가 됐고요. 또 중국도 물론 이제 저 이것에 유엔 안보리에 올면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네.
그것은 그 일종의 이게 내정 간섭의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이지 북한 인권 문제 자체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 자체로 해결해야지 이것을 자꾸 정치화시켜서 미국을 겨냥하고 이런 것은 약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설명이 가능하죠. 그 네. 지금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것은 미국이 그러면은 그 주도하고 그 나머지 국가들이 네. 추종을 하는 양상이냐 그거에 예.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의 유엔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거의 모든 결의안들을 유럽 연합과 일본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럽 연합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사실 비단 북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여러 문제가 있는 인권과 관련해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느 다른 대륙들 그리고 어느 다른 나라들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북한하고도 가장 먼저 인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여러 나라가 그렇죠. 유럽 측에 네. 주도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지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말하자면 배후에서 조종해가면서
예.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네. 것은 사실 북한도 사실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방 세계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이것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북한에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하고 접촉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도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의회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요, 미국 의회에서는 뭐 최근에 이런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일부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영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들이 거의 매일같이 영국 외무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그 이것에 대해서 영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ICC 얘기를 하고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더군요. 영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미국이 뭐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한다든가 뭐 앞에서 줄을 세워서 뭐 결의안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저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만 이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군 장성은 핵 선제 타격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북한의 핵실험 이걸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뭐 하겠다는 뜻으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네.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이 그 유엔총회 그 제3위원회에서 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한 두세 번 나왔는데요. 첫째로는 그 북한에서 그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군중대라면서
예.
그 북한군 장성이 얘기를 했습니다. 핵 선제 타격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물론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은 뭐 북한 당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진짜로 핵실험을 할 경우에 아마 북한이 아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상당한 제재, 압박, 고립 이런 것에 그 네.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최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일부 의원들은 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정말로 북한의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가정하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네.
그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북한을 지지하고
네.
옹호했던 그런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또 곤혹스럽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그런
네.
상황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지금 내부 결속이라든지
네.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 그 불만이라든지 그 화살을 외부 세계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내부 네. 말하자면 군중대회 이런 것들을 잇따라 열고는 있지만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견해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예. 올해 초에도 사실 핵실험을 상당히 위협을 한 바가 있지만
그렇죠.
주변의 정세를 보면서 다시 급작스럽게 고위급 접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선제 타격권이라든지 핵실험 운운하고 있지만 주변의 정세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예. 것이 객관적인 그런 정세입니다.
뭐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결속력이 강하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그 전단 얘기도 그렇고요. 그 이번에 나왔던 대북 인권 결의안도 그렇고 모두가 그 최고 존엄에 대해서 뭔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북한 측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충성 그러니까 수령하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기 후 외부의 그런 공격 증오를 유발시킨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북한의 공격적인 위협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은 그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그런 일관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이 25일 날 그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북한은 그 비핵화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거듭 요구했습니다.
네.
또 레스키 과장은 한반도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행동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의 고위 관리도 익명의 고위 관리도 북한이 4차 핵실험할 경우는 이전에 없는 전례 없는 그런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물론 구체적인 윤곽은 좀 더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또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게 없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렇다면요 북한 정부가 이달 초에 케네스 베시 등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두 명을 석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미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이제 좀 조성되는 게 아니냐 그런 가능성을 진단하고 또 전망도 했었는데 이렇게 군중대회까지 하고 미국을 지도자까지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조만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좀 멀어지지 않았냐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 북한을 볼 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그것의 성명이라든지
네.
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군중대회 이것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미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좀 더 멀어지게 했다. 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북한이 케네스 베시라든지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한 것이 미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전망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희망적인 관측이지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네. 않았습니다. 분위기도
네.
그렇지 않았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역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 바뀐 입장을 갖고 나올 것이냐라는
네.
부분에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물론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지금 이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북한이 미국을 굉장히 그건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런 그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에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나라.
북한이 대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제나 지금이나 역시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에서 그 나온 얘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평양 당국에서 일종의 그 미북 관계 또는 미국에 대해서 약간의 그 오해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 발표하는 그 성명을 보면 그 재밌는 기조이 나오는데요.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도 오바마의 친서까지 들고 찾아온 미국 고위 관리들을 아량 있게 대해줬고 미국 범죄자들에게도 인도적인 관용을 베풀었는데 미국은 대조선 인권조선에 더욱 광분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이렇게 굉장히 일종의 그 섭섭함, 배신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처음부터 이 케네스 배신 문제는 미북 관계 또는 핵 문제 이런 거하고 별도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문제다. 이걸로 국한을 했고 미북 관계, 외교 관계는 상관없다.
예.
이렇게 했고 또 관리도 보낸 사람이 무슨 외교관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정보국장을 보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따라서 그 다만 평양 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케네스 배시를 포함한 미국인들을 풀어주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북한이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런 일종의 뭐 기대라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그 북한에서 좀 오해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저 대화도 하고 또 그 관계도 개선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이런 인도적인 문제와 별도로 핵 문제를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조치를 하면 하겠다 이런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예, 그 부분 최 기자가 지금 잘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번 처사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불만을 갖거나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시 등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국가정보국장이 가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인도주의 문제에 국한된 그런 북한 여행이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죠.
사실 그 이 석방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는 상황에서의 미국의 메시지는 상당히 그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인도주의 문제, 그 억류 미국인 문제를 푸는 것이 미북 관계의 대화 재개라든지 또는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예.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국무부에서도 그런 발표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김재일 위원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확고한 입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기존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해왔습니다. 김정은 재일 위원장이 이제 처음에 정권 출범할 땐 너무 권력이 약하다 보니까 숙청 이런 걸 통해서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제 2년, 3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 공고화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뭔가 자신만의 좀 새로운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두 개의 트랙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진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수하면서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좀 어떤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병진 노선으로
예.
그 예산을 말하자면 재래식 무기에 쓸 그런 예산들을 경제 쪽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제도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펴기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외부의 재원이 들어갈 그런 그 소지가 없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는 북한의 잠시적인 어떤 그런 상황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극히 제한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사실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표다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죠.
예, 뭐 전문가뿐 아니라 여러 국제 정상 회의랄까 또 한국이나 미국 정부도 그런 입장을 누누이 계속 주장하고 있었죠. 자, 뉴스 포커스 오늘 첫 순서로 미국에 대한 북한 수뇌부의 비난과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달에는 유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한국 집권당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참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상당히 그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으셨듯이 최근에 한국 국회가 북한 인권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등 북한 인권 상황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진 국제사회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국회에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이 처음 상정된 것이 2005년이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18대 국회, 19대 국회 계속해서 북한 인권 법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여당 그리고 야당이 각각 그 북한 인권 법안을 상정했고 두 개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그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그 달라진 분위기. 비단 이것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것뿐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COI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이것의 그 보고서로서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좀 더 절박하고 심각하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문건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개되고 국제사회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국회도 결국 나선 거니까 이번에 인권결의안 채택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시와의 최종 보고서가 이제 수백 쪽에 달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증거가 더 어딨냐, 어떤 영상을 더 갖고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유엔에서만 이제 설립한 조사위원회가 결론이 났다 하면서 이렇게 수백 쪽의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한국 국회에는 이렇게 여야가 발의해서 북한인권법이 두 종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두 종류, 여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네. 야당이 발의한 북한법 있는데요. 두 개가 하나 둘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절충이 돼서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두 법안 사이에는?
예, 결정적으로 두 법안 차이에는 야당의 법안은 북한 인권 증진 법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법안은 북한 인권 법안인데요. 야당과 여당의 핵심적인 차이는 이 북한 인권 법안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지원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나 여당의 법안은 그것보다는 북한 인권대사를 신설한다든지 또 북한 인권재단을 신설해서 여기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당 측은 북한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요. 또 특히나 그 여당 안에 북한 인권 재단 신설을 촉구하는 그런 법안이 있는데 이 인권 재단 법안과 관련해서 야당 측은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단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민간 단체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인권 단체들 여기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야당은 그러니까 경제, 민생에 초점을 맞춘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권리부터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고 여당, 집권당 입장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기본적인 자유, 이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외칠 수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둘 다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아무튼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시각 때문에 이렇게 여야가 한쪽에 약간씩 치우친 그런 권리들을 좀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한 그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주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 서로의 입장을 좀 절충해서 그 단일화된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결국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통과를 안 시키거나 자기 쪽 주장만 우기되면 오히려 역풍을 한국 사회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90%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에는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이제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한국 국민이 90% 50%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북한의 그 전단을 날리는 것이 남북관계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도 과반수를 넘거든요.
예.
여기에 절충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005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의원이 있을 때 처음으로 최초로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하고 10년 동안 잠을 자다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한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뭐 재정 여부는 뭐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망이 좀 밝은 거는 사실입니다. 일단 대외적으로요. 그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어쨌든 제3위원회 통과되고 총회에도 저 통과될 전망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지만
네.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큰 그 각성이 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90% 이상이고요. 또 국회의 네. 그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6%로 반대 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제 관련 소식 잠깐 짤막하게 좀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북러 관계가 상당히 좀 이제 진척을 보이고 강화되고 있는데 러시아 극동 개발과 이제 앞에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그 극동 개발부 장관이 북한을 두 차례나 방문을 했고 또 지난주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이선 이와 관련해서 짤막한 움직임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은 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올해 이미 두 차례 방문했고요.
네.
또 북한 측과 여러 가지 협정을 맺는데 전면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보도된 바대로 이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북한 측과 러시아가 합의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공고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그 한반도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한국에도 이것이 또 그
영향이
있고 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한국 정부의 협력이 없으면은 이 부분을 온전하게
네.
그 성취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낮은 선봉의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그 사업도 역시 한국 정부의 참여가 절대적이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극동개발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것이었고요.
예.
서울을 방문해서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양쪽이 남북한 양쪽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에도 크게 네. 기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 정부의 네. 적극적인 참여를 그렇게 네. 유도하고 또 권장했는데요. 저희 VOA 방송하고의 인터뷰에서도
네.
이 갈루슈카 장관은 바로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 또 한국 국회가 10년 만에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마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바로 부딪히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 거의 다 그렇죠. 마음에 안 맞을 땐 일을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 정착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처럼 이용길 씨도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온 선배들이라는 분들도 얘기하는 게 되게 뭐 한국에 있지 마십니까? 힘들단 말이야.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새로운 땅, 새 터에서 어떤 일자리라도 힘껏 일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탈북자라고 무시한다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일자리라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참난 세상에 노가다일 만큼 편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노가다, 노가다 해서 죽을 일인가 보다, 노가다라는 게 일본 말로 알고 있는데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한번 가니까 그냥 슬슬 그냥 눈치 보면서 하면 그냥 하루 5만 원 정도.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해보고 무거운 짐도 날라보고
올해는 못했어요. 왜냐면 뭐 일이 힘들다 하기보다 좀 더 쉬운 일을 찾고 싶더라고. 그 이왕이면 좀 더 재밌는 일.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다니는 일도 해보면서
아 그냥 드라마일 뿐이고 예, 내 생각은 틀리다. 그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해야지 이제 드라마에 적응을 하면 안 돼.
왠지 편치만은 않았던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작 부딪혀본 한국 사람들은 되게 역동적으로 잘 열심히 살고 뛰고 빠르고 그냥 또 놀 때는 또 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고 참 대단한 게 한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때 이은길 씨에게 보험을 팔러 온 한 탈북자를 통해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돈이니까 빨리 받으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가입할게요. 돈 받은 다음에 되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입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한테 소개시켜주면 한 사람 정식으로 10만 원씩 주겠대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행복을 꿈꾸는 보험 설계사 탈북자 이웅길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 봐라. 노가다 하는 것보다 낫네. 그래가지고 한 5분, 6분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재밌게 하는 편이고 또 대인관계가 좀 활발한 편이니까 알던 누님들 다 모시고 갔죠. 가서 그 자리에서 한 6명 가입시키니까 60만 원 주는 겁니다. 저한테. 오 괜찮다 이거. 이걸 해야지. 한 몇 분 소개시켜주는데 교활한 사람이 몇몇 그렇게 소개 다 받아내고 제 풀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더라고.
단지 아는 사람을 소개해준 것뿐인데 이은길 씨의 손에 600달러가 넘는 돈이 쥐어졌습니다.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하더라고. 내가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일찍 얘기를 하던가. 그래? 처음에 같았으면 제가 거부하겠는데 돈을 받아봤으니까. 예. 근데 뭐 이걸 받겠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가 아니다. 솔직히 내가 10만 원씩 받았다면 그거에 한 6, 7배는 되는데 내가 나왔고 너가 이만큼 받은 거라. 아유 개놈. 아유 욕하구나. 하겠다고. 일단은 돈에 일단은 처음에 혹했죠. 일단 돈에만 혹했는데 주변에서 보험 설계하는 거 해볼 거냐 하니까 그러더라고.
정식으로 보험 설계사가 되면 성사되는 계약만큼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지점장 하시던 분이 되게 탁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다 하면 쭉 동영상 보여주는데 제가 일단 좀 뭐라고 할까? 좀 감정이 풍부한 편이니까 이렇게 동영상 응? 아빠 잃고 응? 엄마는 일 나가고 애가 혼자 그네 타고 보니까 뭉클하는 겁니다. 아, 금방 내가 또 와이프 데려오고 애를 지금 그 와이프의 애를 데리고 올려가는 차림이니까 아 되게 가족 사랑 이게 뭉클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열정 성공하면 다 이렇게 파타야 태국 뭐 어디 발리 세부 막 가는 거 보고 다 시상 받고 막 돈이 막 억짜리가 쫙 보이고 하니까 욕심이 또 생기고 그 열정 뭐 이런 게 다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파워가 생긴 거죠. 해보겠다고. 그래서 교육받고 입사하는 한 거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가족이 있었고 열심히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해외여행의 기회를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은기 씨는 그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한국에서 제대로 된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어색했어요. 국정원 직원들 정장 보고 그리고 처음 제가 정장을 입고 이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막. 왠지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캐주얼하게 입는 편인데 근데 차츰 또 그렇게 적응이 돼가니까 예, 정장 이제 내가 어울리는구나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했었어요. 처음에는
양복도 넥타이도 어색하기만 했지만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세타민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면 한 달에 15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내가 10명만 먹고 들어가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그게 또 회사에서 바라는 거였고 왜냐면 풀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만나러 다녔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소개를 받으면 되는 일이고 한 번 만난 사람은 고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사귀는 특별한 재주도 있었습니다.
그냥 항상 전화하고 자주 만나서 밥 한번 사주고 남자들은 같이 술 한잔 마시고 또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좋은 정보 알려주고 아 저기서 이런 데 가면 형 저런 데 가면 한 10만 원 준대 뭐 설문조사 한번 참가해봐 20만 원 준대 이런 걸 많이 소개해주고 하니까 자연히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런 인프라가 가족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있죠.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라곤 도광꾼을 하면서 북한 땅 밖으로 보내준 한국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 뿐이었던 이윤계 씨. 먼저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 자본주의 사회의 보험과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리고 늘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북한에는 보험이 없죠. 그러니까 보험 자체가 없고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국가보험 같은 식으로 이렇게 그런 재해보험 같은 건 들었지만 일반 북한을 말하면 인민들은 거의 보험이라는 것도 뭐 은행 자체가 뭐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형편인데 보험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그렇죠. 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예, 뭐 자물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를 상품을
판매하고 예,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설명을 그러니까 상담을 충분히 해야지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판매만 하면 그냥 판매 직원이 되는 거고 그냥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맞춰서 권해드리고 또 그걸 가입을 하신다 하면 또 관리를 해드려요.
하나 둘 인맥을 쌓다 보니 5년이 지난 지금 보험설계사 이윤길 씨의 고객 명단에는 500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한 470분 정도 그 500분 아직 500분은 못 됐지만 뭐 또 한 분이 뭐 한 건씩 가입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또 많이 소개도 받고 있고 건수로 계산하면 거의 한 800건 정도 800건 정도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는 예. 8,900건 정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그렇게 뭐 보험왕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 되게 내가 핵심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 회사에서도 밀어준다.
회사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이은길 씨의 말이라면 믿고 맡겨주는 신임받는 직원이 되기까지 하루 24시간 눈 떠 있는 시간은 오로지 일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의 뭐 아침 새벽 6시 반 일어나면 아침에 뭐 일어나서 고객 관리한다는 건 솔직히 좀 그렇고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고객 그 명단 이걸 그 생일이나 고객 이런 정보 이런 뭐 상영일이나 생일 뭐 이런 정보 같은 걸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체크를 하고 뭐 문자를 드릴 분 예약을 전에 해놓고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또 그분한테 축하 전화나 안부 전화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위로 전화나 이런 걸 해드리고 또 병원에 가실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있으면 보험이라는 게 판매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다 내가 관리를 한다. 가서 찾아뵙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니 퇴원하실 때 꼭 첨부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해드리고 퇴원하실 때 또 가서 그걸 제가 직접 받아서 또 청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설득해 가입시킨 보험에 실망하지 않도록 알뜰살뜰하게 챙겨주고 살펴주는 이윤길 씨. 보험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 탈북자들에게는 서류 준비부터 보험금 청구하는 요령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는 부지런함도 필요했습니다.
고객분들이 자기의 병이나 사고를 생각지 못했었는데 우연히 생기잖아요. 사고라는. 병이라는 것도 내가 뭐 꼭 이 병에 걸릴 것이라는 상담을 못하는데 뭐 가볍게는 충수염이나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퇴원하시고 이렇게 보험금이 청구돼서 이렇게 통장에 딱 받았을 때 아 내 돈을 잃지는 않았구나 벌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참 내 돈을 잃지 않았구나 그렇다는 의미에서 참 고맙다 생각지 못했던 건데 난 이렇게 나갈 줄만 알았었지 이렇게 나가는 줄은 몰랐었다 다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을 때 이윤길 씨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꿈은 5년을 가졌었습니다. 희한하게 5년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5년 안에 내가 꾼 꿈을 꼭 이룬다. 여태껏 못 이룬 꿈이 없는데 딱 하나 먹은 게 있습니다. 5년 안에 내가 부자는 될 것이다 했는데 아직 부자가 못했습니다.
이윤길 씨가 생각했던 부자는 가족들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경제적인 밑바탕을 마련해주는 것.
항상 제 기준은, 부자의 기준은 그냥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물질적으로보다 내가 마음, 심적으로 그렇게 행복하면 자연히 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와이프는 틀리더라고요. 와이프는 이게 첫사랑인데 제가 북한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 와이프는 또 생각이 물질 만능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게 돈이다.
현실적이죠.
예. 네. 너무 현실적이니까 저는 또 약간은 좀 약간 조금 환상적인 게 있거든요. 좀 재밌게 가족이 행복하면서 좀 가끔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게 없더라. 그래가지고 많이 서운했었죠, 그게.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어서 한국까지 데려온 아내인데 서로 마음을 나눌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니 둘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외로운 게 와이프가 외로웠죠. 근데 와이프 성격 자체가 또 혼자 이렇게 집안에만 딱 그렇게 있는 성격이라 그래도 외로웠겠죠. 전 100번 태어나도 지금 와이프하고 삽니다. 주저없이 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많이 내가 생각해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위안을 삼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이프도 많이 외로웠을 것이다. 내가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가족같이 일어나니까 집에는 항상 제가 애들은 제가 다 보고 주말이면 애들 데리고 나가고 와이프 안 나가겠다 하면 혼자 데리고 놀러도 다니고 이러거든요. 와이프는 그냥 집에만.
집에서 웃고 싶은 일이 없어지니 이은길 씨 얼굴에도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또 자연히 음주에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담배를 또 안 타니까 그러다 나니까 자연히 이렇게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또 혼자 마시자 친구들 마시고 또 친구들 중에 또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또 뭐 사람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정착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나쁜 친구도 그런 친구들 같이 마시다 나니까 또 안 좋은 이런 것도 겪게 되고 그러다 나니까 또 술을 그렇게 마시고 나니까 다음날 출근이 지장이 있고
술과 담배로 불안한 마음을 태워내다 보니 열심히 하겠다던 그 일에 대한 열정에도 불꽃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깥 일에 많이 신경을 쓰다 나니까 회사 일에 신경을 쓰다 나니까 내가 좀 소홀한 것도 있고 또 와이프한테 소홀한 건 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는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대화도 나눠줘야 되는데 또 자기는 자기대로 또 이렇게 일하니까 그게 많이 대화가 집안에서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대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좀 나가서 이렇게 뭐 회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풀다 나니까 참 그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요.
풀리지 않고 더 답답해져가는 이은길 씨의 마음은 고스란히 전화 수화기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늘 활기차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안부를 챙겼던 이은길 씨. 다른 사람들로부터 괜찮으냐는 걱정을 듣게 됐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목소리였는데 고객이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은길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목소리 힘이 없어? 항상 발랄하고 정열적이던 목소리 이게 마인드 턱 만나보면 항상 뭐 무슨 일이 걱정이 있지? 아니 아무 일 없는데 그토록 태어난 척하지만 아닌데.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행복을 꿈꾸는 보험설계사, 청진의 고향인 탈북자 이은길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의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뤄서 논란을 일으킨 미국 영화 인터뷰 제작사가 최근 해킹을 당했다고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코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지난 24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이 컴퓨터 화면이 꺼지기 전에 해커들은 빨간 해골과 함께 해킹의 주체가 평화의 수호자라는 글을 남겼으며 소니 서버에서 훔친 기밀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소니 측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일어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해커 소행인지 북한이 배후 조종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뷰는 성탄절인 12월 25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봉하고 내년 초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상영을 시작하는 등 모두 63개 나라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집트에서 지난 2011년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29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대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최소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편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6살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공적 자금 횡령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3분의 2 형기를 복역한 상태입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또 2011년 시민혁명 당시 유혈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무바라크 외에 시민혁명 당시 내무장관과 고위 보안당국자 6명을 무죄 처리했고 무바라크의 아들 알라와 가말의 부패 혐의 역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3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테러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이달 초 ISIL에 충성을 맹세한 이집트 무장반군 안사르 베이트 알 마크디스를 비롯해서 ISIL과 연계된 무장단체들도 모두 테러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안사르 베이트 알 마크디스는 지난해 이집트 군이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이래 시나이 반도에 근거지를 두고 이집트 보안군을 종종 공격해왔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교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과 그리스 정교회의 바르톨로뮤 1세 대주교가 중동 국가, 특히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종교계 지도자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영내 지도자들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바르톨로메 1세 대주교는 또 영내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중동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사흘간의 터키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을 총으로 쏴서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킨 대런 윌슨 경관이 사임했습니다. 윌슨 경관의 변호사는 29일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윌슨 경관은 18살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8월 이후 현재까지 휴직 상태였습니다. 한편 제임스 노스 퍼거슨시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나 경찰서장 그 누구도 윌슨의 사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윌슨이 퇴직금을 받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가 30일 시행한 극단적인 이민 제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의 73%가 매년 이민자 수를 전체 인구의 0.2% 이내로 제한해서 현재 8만 명에서 1만 6천 명 선으로 대폭 줄이자는 이른바 에코팝이라는 국민 안건에 반대했습니다. 에코팝에는 스위스 국제개발 지원 예산을 해외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사용하진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는 동안은 한 번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똑바로 봐야 합니다. 나무를 보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모습을 직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 될지도 몰라요. 한 걸음, 성큼, 삶을 마주보는 나만의 자리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과 장소는 각자가 정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라디오 무대 가요 순서 시작합니다. 첫 곡 강민희가 부릅니다. 나 왜 이래?
나 왜 이래? 널 바라보면 나 왜 이래? 표정 관리가 안 돼. 얼굴에서 있나 봐. 널 원하고 있다고. 대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내 맘. I think this is
love. 사랑, amor.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 많지만 함정은 너무 쉽게 남발해 더 이상 의미 찾을 수 없는 세상을 사는 우리 그 속에 너와 나만큼 많은 사람 중 이렇게 만난 건 기적이란 말들 예전에 나였음 한 귀로 yeah whatever 근데 지금은 순간 하나 wish forever 영원 역시 퇴색된 단어지만 너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아 철진한 표현들 마저 왜 이리 새롭게 느껴지는지 마저 기억나 이 느낌
나 왜 이래 널 바라보면 나 왜 이래 표정 관리가 안 돼 얼굴에 서 있나 봐 널 원하고 있다고 대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내 맘 I think this i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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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love love love
뚫어져라 보고 있어 며칠 전 우리 사진 참 잘 어울려 찍는 것들 마침 다가온 얼굴이 가까워 순간 너의 숨이 나의 숨 같았어 또 보고 싶다 생각하다 보니 그러다 믿다 하루는 우리 서로에 대해 얘기도 죽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했어 맞아 내가 아는 건 너밖에 모른다는 것 하나 말 안 했지만 사실 알고 있어 바보야 네 조그만 말에도 상처 입는 건 나도야 But what should I do 그것마저 설레어 Love is on air
라디오 무대 한국의 가요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는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를 차례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많고 많은 한국 가요 중에 100위 안에 들어간 노래를 10곡 정도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아마 오늘 라디오 무대 들었다 보시면 한국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틀면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런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또 많이 방송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겨울이라서 발라드 곡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발라드 곡이라고 하면 박자가 느리고 주로 사랑, 이별 이런 감성이 풍부한 내용을 소재로 합니다. 2014년 하반기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곡 80위에 올랐던 나 왜 이래 강민희의 노래로 출발해봤습니다. 저도 이 노래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라는 드라마에 삽입됐던 곡이었죠. 오늘 80위부터 10위씩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1위까지 소개를 해드리려면 좀 길이 바쁩니다. 자, 80위 들으셨습니다. 70위 들어볼까요? 이 노래도 최근에 종영됐던 드라마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에서 나왔던 곡인데요. 글쎄요. 드라마 삽입곡이 강세인가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말이죠. 한국의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었지만 기대만큼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노래 제목이 울컥이네요. 크리스탈이 부릅니다.
그렇게 멍이 들어요 저뿐이라도 그대 뒷모습에 난 웃어요. 난 왜 그렇게 울고
자, 계속해서 2014년 하반기 가요 순위 60위 들어보시죠. 60. 노래 제목은 썸입니다. 썸. 이 썸이란 말은요, 한국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젊은 층이 사용하는 신조어인데요. 인터넷 신조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썸남, 썸녀, 썸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의미인데요. 누가 먼저 썼는지, 누가 어디에서 유래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로 학생들이나 여성들의 어떤 모임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썸이란 말은 남녀간의 묘한 기류, 어떤 애정 기류가 흐른다는 이 썸띵이라는 그런 말에서부터 간간이 썸이란 단어 자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something, 남녀 관계에서 something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일,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좋은 감정을 주고받았나? 뭐 그런 의미인데요. 이 something 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이제는 썸 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네요. 이 신조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적인 사전적인 뜻은 없습니다. 또 이 썸이란 말이요. 20대들은 연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시간을 세분화해서 썸이란 말로 부릅니다. 이 썸이란 말은 이성 간의 시간과 돈을 들여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탐색하는 연애의 전초전이라고도 하는데요. 탐색이나 전초의 단계는 늘 연애에서 있어 왔지만 이것이 명확한 하나의 기간으로 떨어져 정의됐다는 게 그만큼 이 개념의 비중이 늘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귀기 전에 탐색하는 이 썸 기간을 말하는 거네요. 노래 들어보시죠. 2014년 2월에 발매된 시스타의 소유와 또 힙합 가수 정기고의 듀엣곡입니다. 노래 들어보시면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구절이 백미인데요. 말 그대로 남녀간의 썸을 타는 묘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썸.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아 TV에는 어제 본
이번엔 50위 애타는 마음 아이유와 울랄라 세션이 불렀습니다. 이어서 34위를 했는데요. 이적이 부릅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두 곡 이어들어 보시죠. 아이유와 울랄라 세션이 부르는 애타는 마음. 계속해서 이적이 부릅니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주겠어. 어느 때보다 확실해 다른 날보다 위험해 자꾸만 눈길이 가 이상하진 않아 술 안에 내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커져가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인간사랑일까 oh, oh.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
수십 번 생각해도 너야. 두리 번 굴러봐도 너야. 내 사랑 너의 품에 다 던져주겠어.
전체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주나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만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이번에는 18위 박효신의 야생화 골랐습니다. 박효신 씨는 1981년생인데요. 한국의 가창력의 본좌급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데뷔했을 당시에 어린 나이였는데도 풍부한 감성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주목을 받았고요. 초반에는 이 소머리 창법, 머리를 올려서 나오는 그런 창법을 대표하는 가수로 유명했습니다. TV 프로그램은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거의 출연하지 않았고요.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전부입니다. 음반 활동 외에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성격상 집에 틀어 박혀있는 시간이 많다고 하네요. 콘서트 이외의 시간은 노래 연습을 많이 하는데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인데요. 노래 들어보시죠. 18위 박효신의 야생화입니다.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라디오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10위와 1위 남았습니다. 2014년 하반기 들어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이라고 해도 될 텐데요. 10위도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고요. 1위는 더 그렇죠. 10위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가 차지했습니다. 윤미래 씨는 한국 최고의 여성 래퍼 가수였죠.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미국인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95년에 음악계에 입문했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역시 드라마 삽입곡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라디오 무대 1위 들어보실 시간입니다. 제가 80위부터 1위까지 쭉 살펴보니까요. 이 사람의 노래가 참 많았어요. 바로 김동률 씨의 노래 그게 나야. 이 곡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김동률 씨의 새 음반 동행 뜨거운 사랑을 얻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몇 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김동률 씨라고 하면 한국 발라드계 그리고 규모가 큰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고 타 가수에게도 주는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고 음반 제작자고 프로듀서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동률의 새 음반에 수록된 노래가 100위 안에 여러 곡 있었습니다. 끝곡 김동률의 그게 나야 들어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게 나야.
난 너에게 모두 주고 싶던 한 사랑 너 하나로 이미 충분했던 난 너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우세가 점쳐지던 1943년 12월 1일 오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중국 정상이 이집트 카이로에 모여 이른바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그리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일주일에 거쳐 일본에 어떻게 대항해 싸울 것인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로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이들 정상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점령한 모든 지역과 청일 전쟁으로 빼앗은 만주, 대만, 그리고 팽호도 등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울 것임을 결의했습니다. 일본이 식민지로 삼고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민족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주목해 앞으로 적절한 유예 기간과 과정을 거쳐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인정한다고 명시해 한국 독립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은 카이로 포스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공약해.
이후 한국의 독립은 1945년 독일에서 열린 포츠담 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1973년 12월 1일 오늘,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이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8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벤구리온은 20살 때 오스만 제국이 주도하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수년에 걸쳐 농부로 일하며 향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벤구리온은 하지만 1915년 그의 민족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인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위헌분자로 지목됐고 결국 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에서 시오니즘 운동을 주도한 벤구리온은 하지만 1917년 영국이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대인 국가 건설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5월 벤구리온은 탈 아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언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총리가 된 벤구리온은 오랜 정치 생활 끝에 1970년 은퇴를 선언했고, 그 후 3년이 지난 1973년 오늘 8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주주의 어렵지 않습니다.
A is for activism. B is for Bill of Rights.
A부터 Z까지 민주주의 완전 정복.
사회 운동가들의 가장 주된 욕구들은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는데.
There were concerns among many people.
최소한 북한의 주민들이 알 권리만이라도 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용어로 배우는 ABC 민주주의.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라디오로 여는 세상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남아 국가 미얀마는 4년 전 50여 년의 군부 통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11년 봄 새로 선출된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하나둘씩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11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 미얀마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미얀마의 정치인들과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를 양곤 자택에서 만난 경험을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미얀마에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는 성장하기 시작했고 양심수들이 석방됐으며 신문과 언론들이 더 많이 생겨났고 청소년들은 군대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미얀마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또한 동시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려운 선택이 여전히 앞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결코 끝나거나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전이 더디거나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당국이 임의대로 처벌하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중요한 국가적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자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민주화 과정을 위한 중요한 다음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법치를 강화하고 더욱 완전한 민간 정부를 만들기 위한 법적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종파 간 갈등과 차별을 종식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안전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을 더욱 강력히 보호해야 합니다.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가 민주화 전환 과정을 계속 추진한다면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그 약속을 잘 이행해 왔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앞으로도 우방국으로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미얀마의 개혁이 지속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뤄서 논란을 일으킨 미국 영화 인터뷰 제작사가 최근 해킹을 당했다고 미국 정보기술 전문 매체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코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지난 24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다운됐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꺼지기 전에 해커들은 빨간 해골과 함께 해킹의 주체가 평화의 수호자라는 글을 남겼으며 소니 서버에서 훔친 기밀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소니 측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일어난 점에 주목하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해커의 소행인지 북한이 배후 조종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난 2011년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에게 29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집트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최소한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한편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곧 풀려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88살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공적 자금 횡령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3분의 2 형기를 복역한 상태입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2011년 시민혁명 당시 유혈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집트 법원이 3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을 테러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이달 초 ISIL의 충성을 맹세한 이집트 무장반군 안사르 베이트 알 마크디스를 비롯해서 ISIL과 연계된 무장단체들도 모두 테러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안사르베이트 알 마크디스는 지난해 이집트군이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이래 시나이 반도의 근거지를 두고 이집트 보안군을 종종 공격해왔습니다. 뷰의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한 흑인 청소년을 총으로 쏴서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킨 대런 윌슨 경관이 사임했습니다. 윌슨 경관의 변호사는 29일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윌슨 경관은 18살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8월 이후 현재까지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제임스 노스 퍼거슨 시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나 경찰서장 그 누구도 윌슨의 사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윌슨은 퇴직금을 받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가 30일 시행한 극단적인 이민 제한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유권자의 73%가 매년 이민자 수를 전체 인구의 0.2% 이내로 제한해서 현지 8만 명에서 1만 6천 명 선으로 대폭 줄이자는 이른바 에코팝이라는 국민 안건에 반대했습니다. 에코팝에는 스위스 국제개발 지원 예산을 해외 가족계획 프로그램에 사용하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에코팝 지지자들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스위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녹지가 감소하고 환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시 경찰청장이 최근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한 무장단체 탈레반의 공격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무함마드 자이르 경찰청장은 카불에 있는 외국인 숙소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으로 남아공화국 남성 1명과 자녀 2명, 아프간 남성 1명이 살해됐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물러났습니다. 아프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29일 기자들에게 무장반군 3명이 29일 의회 주변 외국인 숙소를 습격해서 몇 시간 동안 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부는 반군 2명은 사살됐으며 나머지 1명은 몸에 두른 폭탄물을 터뜨려서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마감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